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다윗 왕이 나이가 한참 들고 난 그 다음의 이야기인데, 무슨 이런 얘기가 우리가 가진 성경 속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좀 이상한 에피소드입니다. 나이 든 다윗의 몸을 대보주기 위해서 젊은 처자를 드린다는 이런 얘기는 요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얘기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얘기인데, 왜 이러한 얘기가 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실 때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부터 2000년 이상 전에 쓰여진 성경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맞지 않는 전통이나 문화적인 이러한 요소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그때 그 역사적인 것으로 이해한 다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저자, 성경의 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러한 얘기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읽게 하신 데는 다 그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이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전무후무한 아주 훌륭한 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린 그때에는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지만은 나중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오른 인물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업적은 대단해서 또 그가 재위하는 동안에 오랫동안 그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였던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때 와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완료했을 만큼 다윗 시대 때는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부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역사적으로도 대단히 훌륭한 왕이었고, 성경을 통해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할 때마다 이 다윗을 표상으로 삼을 만큼 다윗은 성경에서 아주 훌륭한 대단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을 이기는 장사는 아무도 없지 않아요? 훌륭했던 이 다윗도 나이 들어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잠자리가 추워서 깊은 잠에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종들이 의논한 결과 젊은 처자를 하나 구해다가 왕의 옆에 눕혀서 그 잠자리를 좀 따뜻하게 해드리자 해서 이스라엘 사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심히 아름다운 처녀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여인이 아비삭이지요. 이 아비삭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왕을 섬기는 데 필요한 교양도 있고 모든 준비가 잘 갖추어진 그런 아름다운 수맨 여인이었습니다. 시중들은 이런 처녀를 데려다가 다윗 왕의 수정을 들게 하면서 내심 왕의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정작 이 아비삭을 왕에게 데려갔을 때 이 다윗의 반응은 너무나도 뜻밖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 들어서 누가 수발 들어줄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다윗은 아비삭의 수정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했지만은 시종들이 그녀를 데리고 온 원래의 목적은 다윗 곁에 누워서 다윗의 잠자리를 데워주는 그것이 그 목적이었는데 다윗은 자기 옆에 이 여인이 눕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시중들은 어안이 좀 벙벙했을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 여인을 데려왔는데 왕이 어쩌자고 이 여자를 몰리 하시는가. 또 이 아비삭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비난할 사람이 그 당시에 누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아비삭은 얼마나 아름다운 절세의 가인입니까? 그런데도 이 다윗은 그녀에게 대해서 깨끗하게 행동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다윗은 이 아비삭을 거절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전 생애를 더듬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그저 일평생 한 70여 세 지나는 가운데 언제가 절정이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그가 어려서 블레셋이 자랑하는 천하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가 절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사울왕에게 여러 해 동안 쫓겨다녔지만은 화려하게 복귀해서 열두지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가 그에게는 절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소위 천하를 한 손에 쥐고 호령하던 그때가 이 절정이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다윗의 전 생에 있어서 하나님 보실 때에 절정이었을 때는 언제였나?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 다윗 이때가 절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좀 의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늙었고 이불을 덮어주어도 추위를 느끼고 다른 사람의 손길이 필요할 만큼 연약해져 있는 그런 형편인데 이때가 무슨 인생의 다윗에게 있어서 절정인가? 이렇게 생각할 분도 계실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골리앗을 쓰려뜨렸을 때나 무슨 이스라엘의 왕위로 즉위 했을 때나 천하를 호령할 그때가 이 다윗에게는 절정이 아닌가 생각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을 다윗의 인생의 절정의 때였다고 말하는 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는 본문 속에 있는 다윗은 비우는 일에 성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더듬어 보면은 그는 빈 주머니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는 존재감이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의 아버지 이새는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인 사무엘 선지자가 오셔서 너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와라 말씀하셨을 때 다윗 그 위로 일곱 아들들만 불렀지 다윗은 애초부터 부르지 않을 만큼 그 아버지 안중에도 없었던 아들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일곱 명의 아들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때서야 멀리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데리고 왔을 정도로 다윗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에게마저 존재감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도 무슨 잘 갖춘 부장을 하고 나갔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주머니 속에 낡은 물매 하나, 조약들 다섯 개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주머니가 텅 빈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부터 다윗의 주머니가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하죠.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을 때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이후에 젊은 장군이 되고 난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연전연승할 때마다 백성들은 그에게 박수와 제를 보내고 아마 그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해졌을 겁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소위 왕의 사위까지 되고 나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신분이 높은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고 아마 그 주머니도 거의 다 찬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얼마간 사울왕이 쫓기면서 주머니가 다 비워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지만은 나중에 그가 이스라엘 지파, 그 열두 지파의 왕으로 즉위하고 나니까 그 인생의 주머니는 아마 꽉 차게 되었을 겁니다. 무엇 하나 말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말 한마디면은 모든 것이 다 되는 그저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진 왕, 천하를 호령하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때가 오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정도로 꽉 그 주머니들이 다 차서 모든 것을 소유한 그러한 왕이 다윗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머니에 모든 것이 다 차게 되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신 게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선 다윗 왕의 가정생활을 한번 보세요. 그때 이 미갈 비롯한 여러 명의 아내와 살았습니다만은 결혼 생활이 뭐 그리 행복해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미갈과의 어떤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미갈은 사울 왕 딸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에게 시집 보낸 그런 딸이지만은 얼마 후에 다윗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이 아버지, 이 장인이 이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로 다시 보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리저리 쫓겨가지고 도망만 다니는 그런 신사가 되었다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에 이 미갈을 다시 찾아오기는 했지만은 그 미갈의 마음 속에는 아마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은 아버지 사울 왕도 죽었지요. 그 오라비들이 다 그냥 다 죽고 그 자리를 자기의 남편이긴 하지만은 다윗이 얻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마음이 몹시 아팠을 겁니다. 그런 미갈과 다윗은 영적으로 그 마음이 일치하지 못해서 결국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한 명도 태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 외에도 다윗에게는 몇 사람들의 아내가 있었지만은 그 평생에 보배 같은 여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죠. 자, 그래서인지 무슨 뭐 허전함 때문인지 무슨 순간적인 욕망을 참지 못해서인지 모르지만은 충직한 수하인 우리아의 장군 아내 그 바세바를 궁으로 끌어들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여인이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다윗 왕은 요압에게 밀명을 보내서 우리아 장군을 가장 치열한 모압과의 전쟁에 배치하게 하고 적의 칼에 맞아 죽게 하는 이 죄의 죄를 연이어 저지르게 되어서 결국 바세바를 자기의 여자로 차지하게 됩니다. 이미 꽉 찼는데 억지로 이 다윗은 어떤 틈을 만들어가지고 바세바마저 자기 인생의 주머니 안에 집어넣었던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행복했나요? 하나님 가만히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다윗 왕의 그 여러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다윗 한 사람이었지만 여러 여인들로부터 태어났으니까 이들은 다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들간인데 그 자녀들 생각해 보아도 다윗에게는 아픔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암몬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겁탈을 하고 그래서 다말과 어머니가 같은 이 오라비 압살롬이 자기 누이를 건드렸다고 해가지고 이복 형제인 암몬을 살해하고 그 후에 압살롬은 어딘지 모르게 정신없이 도망을 가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압살롬이 다시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칼을 빼들고 반란을 일으키고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결국 아버지에게 패배를 하고 도망가기는 했지만은 도망치는 압살롬이 나뭇가지에 걸리게 됐는데 노새는 나뭇가지 안으로 빠져나갔지만은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바둥바둥하다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압살롬 자기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다윗 왕이 요압 장군에게 참 잘했다고 하겠어요? 너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자 이렇게 자식들 간에 벌어지는 일을 다윗이 보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나타나서 암몬도 죽었지요? 압살롬도 죽었지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 앞으로 왕 될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 다윗 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세력을 부합해가지고 왕의 자리를 얻고자 소위 말하면 반란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다윗의 마음은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도니아의 나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만은 나중에 보면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그 다음에 결국 아도니아도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고요. 여러분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다윗의 인생의 주머니가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좋은 것들로 꽉 찬 그런 사람으로 보였지만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금방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은요 다윗의 인생의 절정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다 무슨 왕이 되었을 때다 뭐 천하를 호령하면서 주머니가 꽉 찼을 때였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런 일반적인 생각이 다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 오히려 그 생애의 절정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점부터인가 그렇게 가득 찼던 다윗의 주머니가 서서히 빈 자리를 보이기 시작을 하죠. 우선 권력에 누수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아도니아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아직 아버지가 건재하잖아요. 다윗 왕이 아주 혈기왕성하게 통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이제 자기밖에는 왕이 될 사람이 없다고 자만한 끝에 결국 세력을 규합을 해서 왕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그 아도니아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평생 동안 다윗의 아주 충직한 수하로 이스라엘 천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바로 그 요압 장군이 힘을 실어주었단 말씀입니다. 너무나 뜻밖의 사람이잖아요. 요압은 요압대로 생각했을 겁니다. 앞으로 내가 믿는 사람이 왕이 될 수밖에 없지. 나는 킹메이커야. 그러면서 그런 생각하기를 누구든지 내가 힘을 실어주면 왕이 될 거다. 다윗 왕이 생각하는 후계자 그런 의중 따위는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는 아도니아를 지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따른 얘기는 제가 이 다음에 한다 하더라도 우선 다윗 왕의 권력에 있어서 많이 세워져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다윗은 시간이 지나가니까 연로해서 그저 육체까지 연약해져서 이불을 덮어주어도 추위를 느낄 만큼 연약해지다 보니까 어쨌거나 자식들을 먼저 보냈죠. 권력도 지금 세워나가고 있죠. 몸은 연약해지죠. 그 인생의 주머니가 점차적으로 비워지고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 이 다윗은 자기가 지나왔던 과거의 모습들 많이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아,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도 이 허무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때마침 떠오르게 되는 거. 내가 채우고 채우고 또 채워도 행복하지 못했던 그때 그 채움이 나에게 어떤 고통을 가져왔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질러서는 안 될 몹쓸 죄들만 저질렀을 뿐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세바를 끌어들여서 억지로 재운 거이고 하나는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안에 당장이 전선에 투입될 만한 그런 군사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일종의 군인 호구소다도 내렸던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가 명령 한마디만 하면 죽음도 무릅쓰고 칼을 들고 나갈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나. 마치 요즘 같으면 은행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를 보면서 미소 짓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자기가 채우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런 욕망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채움이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이 채움이 가져온 고통을 보면서 채워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자신의 죄를 생각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뉘우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 아이들이 있었지만은 암몬도 죽었고 압살롬도 죽었고 아직이 압살롬이 죽지 않았지만은 그 후에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아름답던 아내들도 다 같이 늙어서 이제는 다윗 곁에서 따뜻하게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젊은 처녀를 데려왔을 정도로 모든 게 다 늙어가고 쇠해가는 걸 생각할 때에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다윗 왕은 깨닫게 된 겁니다. 인생의 설정은 체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생의 절정은 비움으로 완성된다고 하는 이 신비스러운 비밀을 그때서 그는 깨닫게 됐단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결심했지요. 지금까지 채운 것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하면은 하나님, 이제는 제가 비움으로서 하나님 앞에 완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바세바를 끌어들여가지고 채우려고 했던 저의 죄, 이제는 다 비움으로서 만회하도록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 상징적 행동이 아비삭을 멀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세바는 남의 아내였는데 억지로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인생 주머니에 넣음으로 범죄했던 그가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여인으로 만들 수 있었던 여인이 왔지만 그녀를 밀어내고 비우고 있는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 아비삭을 멀리하는 것은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고까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동안에 채우려고만 했습니다. 채워졌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끊어지지 않는 욕망으로 인해서 바세바를 끌어들였고 재수린 그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깨닫고 보니 비우는 것이 축복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내 울타리 안에 들어온 이 아비삭도 내 인생 밖으로 밀어내므로 해서 다 비우려고 하니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모습, 이전에 이 다윗의 모습에는 무엇인가 마음에 가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집착을 했고요, 권력에게 집착을 했고, 여러 가지 집착을 해가지고 자유가 없었지만 이제는 다 비웠어요. 그리고 어떤 기철처럼 가벼운 영혼이 돼서 하늘을 나는 새처럼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절정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다윗의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정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 다윗이 정말 이 절정을 맞이하는 그런 기회를 맞게 되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든 걸 비워도 허전하지 않는 이 비결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압 장군이 다윗왕 자기 허락도 없이 아도니아를 왕의 자리에 올리려고 시도하는 그런 얘기를 다윗왕이 들었을 때에 그가 분노했습니까? 분노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세상이 다 그런 거지. 뭐 시종들이 고르고 골라가지고 절세 미인인 아비삭을 데리고 왔지만은 그래도 이 다윗 왕은 그녀를 멀리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비워주고 있음에도 허전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뭘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빈자리를 다른 것들로 채우는 걸 터득했는데 그 빈자리가 뭘로 채워졌나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으로 채워졌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그 영혼이 꽉 차게 됐기 때문에 다른 것들 뭐 좀 빠져나가도 섭섭하거나 그는 허전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런 비결을 배웠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내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다 빠져나가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신앙.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다윗은 본래 빈 주머니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그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지만은 그는 행복했습니다. 왜?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고백이 시편 4편 7절과 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세상에는 권력 가지고 무슨 재물 가지고 뭔가 좋은 걸 많이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곡식들, 그 좋은 새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때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이 되면 두 자리를 쭉 뻗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평안이 그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사람보다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훨씬 크다고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렇게 찬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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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도 뭔가 모자라서 밧세바까지 끌어들이게 되는 이런 죄를 범하였는데 이제는 때가 돼서 다시 다 비우기 시작한 겁니다. 밧세바를 취했던 그 감정 그것도 다 버리고 아비삭도 비우고 그리고 권력에 관한 누수가 생겨도 그것도 다 비우고 그리고 그 빈자리를 다시 하나님 한 분으로 채워서 만족하는 다시 그 믿음으로 돌아온 그 말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다윗의 용어는 말귀가 얼마나 맑은지 말할 수가 없어요. 말귀가 무슨 명경지수와 같고 가볍기가 깃털과도 같고 아무에게도 집착하지 않은 채로 매이지도 않은 채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완벽한 그 영적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오늘 본문에 다윗이 절정기를 맞이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흥을 이 시간에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흥이 뭘까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 주 부흥에 관한 개념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부흥의 개념은 적던 것이 많아지는 것이고 낮았던 것이 높아지는 것이고 식었던 것이 뜨거워지는 것이고 뭔가 이렇게 채워지는 느낌을 받는 거 지금까지 우리는 뭔가 채움으로부터의 부흥을 갈망해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흥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주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 색다른 부흥을 우리가 경험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채움으로서의 부흥을 우리가 그동안 집장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 다윗처럼 비워나가는 그것으로서의 부흥 이것을 맛보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정한 부흥은 채움보다는 비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움으로서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은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의 모습이 다 달라지게 돼요. 이전에 누가 집을 샀다 땅을 샀다 뭐 좋은 게 있다 그러면 배가 아프고 그랬는데 부흥되고 나니까 진심으로 그것을 축복해 주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예전에는 내 주장을 어떻게 했든지 어디에 쓰든지 관철시키려고 내 영향력을 행사해 보려고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내가 심령이 하나님 앞에 부흥되고 나면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난 그 다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내 목소리가 컸다고 그래서 부흥되고 난 다음에는 깊은 묵상과 침묵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될 겁니다. 예전에는 누가 나에게 박수치지 아니하면 화가 나고 섭섭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부흥되고 나면은 우리를 내려보시는 우리 주님의 시선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으며 내 자리를 지키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이 땅에 있는 시간까지 내가 다 하리라는 그런 소박하지만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우러러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을 경험하면은 결핍과 축복이 가져오는 영적 유익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제가 언젠가 오지로 와서 선교하는 제 동기 목사님인데 어느 선교사님과 긴 시간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남미로 갈 때에는 한국의 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서 그저 완벽하고 아주 풍성하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 남 선교사님은 서울에서 보내주시는 그 선교비만 의지하고 아무런 염려 없이 이 남미에 와가지고서 여러 가지 선교를 잘했습니다. 그 결과도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인들도 여러 가지 선교 활동에 동참하게 되고 또 지출도 많아지게 되고 그랬는데 코비드가 시작되면서부터 그 선교비를 보내고 있는 서울의 그 큰 교회도 모이지를 못하니까 자연히 헌금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우선 해외로 나가 있는 선교비 이런 것부터 몽땅 다 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교비가 한국에서부터 한 푼도 오지 않으니까 그 개인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개인 생활뿐이겠습니까? 선교지 현지인들은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만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라만 보고 있는데 그게 끊어지니까 이 현지인들이 이 바라보는 것 아무 일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어쩔 수 없이 선교지를 좀 도와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저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른 교회와 연결이 잘 되었다고 그러죠. 저에게 연락 왔을 때는 제가 직접 도지는 못했지만은 개인적으로 도와드릴 것 몇 가지를 도와드린 그런 적이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연결이 잘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선교를 잘하고 계시는 그런 선교사분이 이런 간증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 한국에서 그렇게 풍성하게 지원하던 교회에 그것이 끊긴 게 자기에게는 축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결핍이 없었다고 할 것이면은 하나님을 돌아보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을 터인데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내외가 손을 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결핍이 결국은 자기에게 축복이었다고 하는 것을 저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비움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말로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도가 더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고백하는 사랑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은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아무리 많은 것이 꽉 차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비움에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것이면은 아직도 진정한 부흥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모든 면이 꽉꽉 차 있는데도 아직도 밧세바를 끌어들여서 더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채움이 축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를 비롯한 많은 이민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득 채워졌던 많은 목회자들, 그래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다 그렇게 추해지거든요. 왜 추해지는 겁니까? 한마디로 비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는 그동안에 키워나가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야기는 비움이 부흥의 결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처럼 다 비워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사나. 여러분, 걱정 없어요. 이런 비워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면은 저에게 오세요. 해결해 드릴게요. 걱정 없어요. 잠시 부를 찬송처럼 조금 뒤에 부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비워진 그 자리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과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욕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신비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비움이 가져다주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밧세바를 억지로 끌어들였던 젊은 날의 다윗과는 달리 이제는 아비삭이라도 밀어내므로 비워서 진정한 부흥을 경험했던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어떤 부흥을 경험해야 될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원하옵 건데 우리 모두에게 부흥되게 하시고 이 비움의 부흥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이 시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므로 주님께로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중에서 구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바칩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드립니다. 우리 받은 은사도 바칩니다. 이 모든 드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커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 손길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출타한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영혼과 그 육신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해서 의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송전사님 수술도 앞두고 있는 이러한 형편인데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만 쓰러지 할 때에 오 평안 얻으리. 어이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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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해할 때에 온몸을 담그세. 어이하세 어찌하세 주어이 구하시네 구하시네 오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눌린 나시네. 거짓에 말고 믿으면 잠복을 받겠네.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구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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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시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비움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심령의 부흥을 시작으로 해서 교회와 나라와 사회의 부흥을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주님의 몸 되신 이 귀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